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 달리신 거 믿으시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 이거를 진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영락교회 3부 예배 사순절 첫 주일인데요.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합니다. 사순절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깊이 기도하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면 참여할 일도 많고 기도하셔야 될 일도 많습니다. 오늘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우리 재직들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를 든든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재직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오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가 된 것에 대한 결단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또 간주로 나눠드린 이제 전도 폭발 훈련도 있고요. 이제 곧 시작하게 될 제자 양육부 훈련 프로그램들도 있고 또 선교 훈련도 시작이 되고, 그리고 주일 소그룹이 또 시작을 하고 뭐 다양하게 많이 시작되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노력도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셔서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보에 나와 있는데 돌아오는 화요일 날 오후 2시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한 연합기도회가 열립니다. 작년에 1차로 우리 영락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회가 있었는데 이제 올해 두 번째로 열리게 되는 나라를 위한 기도회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도 전하고 또 기도하게 될 텐데 화요일 날 낮에들 많이 가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나라 사랑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그들의 최고의 소원은 자유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일단 노예에서 벗어나는 출애굽이 있은 다음에 그들의 최고의 소원은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가나안 땅을 얻어서 그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거기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자가 되므로 나라가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이 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셔서 다시 제2의 전성기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기다리게 되었는데 다름 아닌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열망을 수백 년 동안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아주 강렬하였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든 그리스도라고 하든 같은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심은 두 가지 질문으로 표현됐는데 하나는 도대체 그 메시아가 언제, 어느 때 오시는가, 이 때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 때에 관해서 질문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됐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까 하니 때에 관한 관심. 그 다음에 그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메시아를 생각할 때 했던 질문은 도대체 누가 메시아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메시아인가 하는 것은 그들 모두에게 가장 첨예한 관심사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산헤드린 공회 석상에서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걸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은 드다였습니다. 이 드다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무렵에 유다를 통치하던 대헤롯이 죽던 BC 4년경에 일어났던 사람인데 수백 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인솔해갖고 다니면서 굉장한 주목을 끌었던 인물이 드다입니다. 사람들은 드다가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의 세력은 다 흩어졌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던 건 다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그 가말리엘이 언급한 두 번째 인물이 나타났는데 갈릴리 출신의 유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AD 6년 수리아 지역의 총독인 구레뇨가 호적을 명령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였습니다. 호적을 하게 하는 목적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왜 로마 당국에 세금을 내야 되겠느냐 하면서 그 뛰어난 웅변술을 통해서 무수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결국 그의 폭동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압되고 그가 죽음으로써 그가 메시아인가 했던 기대 역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수리아의 총독인 구레뇨가 호적을 명한 것은 예수님 탄생할 무렵에 있었던 호적과는 구별되는 두 번째 호적이죠. 자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이들이 다 허망하게 사라지고 난 이후에 어느 날 유대 광야에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입은 옷차림부터가 사람들하고 달랐는데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잡이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지만은 유대인들은 그의 탁월한 메시지와 강력한 영성 앞에 굴복하면서 그가 바로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유대 지도자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의 길잡이일 뿐이지 결코 메시아가 아니시죠. 나중에 헤롯 안티파스의 부정한 결혼을 책망한 끝에 요한은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대로 그의 사역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었다면 드다 그리스도, 유다 그리스도 혹은 요한 그리스도가 되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다 쓰러져 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뒤이어서 온 유대인들의 마음을 흔드는 분이 등장하셨죠.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은 별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행색도 초라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 중에 주목할 만한 인물이 한 명도 없고 들리는 얘기로는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데 저 변방 갈릴리 시골에서 온 볼품없는 선생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수님이 외치시는 말씀은 그들의 서기관이나 랍비와는 차원이 다른 생명의 진리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이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먹이시며 어려운 사람들을 품는 사랑의 스승이 되어주셨을 때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녀와 예수님 사이의 긴 대화 끝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죠.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바로 크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베드로를 비롯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탁월한 스승이시고 굉장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긴 알았지만 이분이 그리스도일 거라고 생각해서 따라다닌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따라 나선 것인데 1년을 지나고 2년을 지나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고 같이 살고 그분이 행하시는 걸 보고 그분이 외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어느 날 바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들의 3년간의 제자 학교 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 예수님은 그들을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들에게 질문하셨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동안 나에게 보고 배운 게 많을 텐데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잘 아시지만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하게 고백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드다 그리스도, 유다 그리스도, 요한 그리스도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가장 짧고 명확하고 능력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 흔하던 사람의 이름인데 그 나사렛에서 나오신 그 목수였다고 알려진 그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의 고백인데 그걸 줄이고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아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짧지만 명확한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칭찬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나라는 단순한 스승이나 뭐 능력 행하는 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깨닫게 되었으니 나도 참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는 다 잘 아시는 이야기고요. 이제 오늘 제가 설교하는 핵심에 도달하게 되는데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 맥락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말씀을 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까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너희들은 이제 드디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구나. 그런데 세상에는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단다. 이제 너희들이 사방으로 나가서 바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거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도록 하거라. 자, 어서 빨리 흩어져 가거라. 이렇게 하셔야 그 맥락에서 맞는 말씀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참 이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20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저 지나가는 말로 말하지 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경고까지 하시면서 아주 엄하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1절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리스도인 걸 몰랐을 때는 몰라서 못 전한다고 하지만 이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왜 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거 알고 싶어서 다 혈안이 돼 있는 판에 왜 말하지 말라고 하시나?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 그것은요, 아직 이 마태복음 16장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그리스도에 이르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셨어요. 가르치셨죠. 고쳐주셨죠. 귀신을 쫓아내셨죠. 배고픈 자를 먹이셨죠. 불쌍한 사람 곁에 사랑으로 함께 하셨죠.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런 일들을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었어요. 그 구원의 핵심은 뭐냐 하면 모든 고통과 멸망의 원인이 되는 죄를 해결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가 가져온 사망, 그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게 구원이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심으로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인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사랑하시는 이거 가지고는 그런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일이 두 가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끝나는 맨 마지막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또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때는 입을 열어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맨 끝에서는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왜 여기 16장에서는 쉬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16장 이후로 28장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뭘까요? 그게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째,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두 번째,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이 마지막 단계에 진입하기 직전에 계신 것이죠.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고통을 겪으심으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것이고, 그래서 죽으시는 것이고, 그 과정에 피 흘려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죽으셨지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은 생명으로 부활하셨는데 존먹는 제한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하고도 완벽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부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말하지 말아라.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이 다 통과된 다음에는 온 천하로 다니면서 당신께서 생명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놓고 보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21절에서 그 맥락에서 제자들을 부른 지 처음으로 당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이제 막 진입하시려고 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었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인 것이. 그 앞에 가르침이 아무리 풍성하고 많은 사랑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복음은 그냥 가르침이긴 하지만 생명의 구원에 가져오는 복음은 아닌 것이. 그러면 부활이 먼저인가요? 십자가가 먼저인가요? 당연히 십자가가 먼저죠. 십자가의 죽음이 있은 이후에 부활이 있는 것이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중요하고 십자가는 그 중에 먼저 있는 것으로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 중탑 위에도 십자가, 곳곳에도 십자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도 십자가, 우리가 따라야 될 게 십자가 신앙이요 십자가의 영서인 것이.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도 말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가 될까요? 두 가지 차원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로 적용할 때 첫째,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인일 수는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 받은 경험도 없는 사람. 그래서 늘 교회 오지만 나는 주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없이 바싹 마른 사람. 구원의 감격 없이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일 수 있는 거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이죠.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죄 씻음 받고 구원 받았다는 걸 안다면, 그거에 감격한다면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 됨에도 아무 감각도 없이 과거의 죄를 여전히 답습하고 또 반복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주님은 나같이 희망 없는 죄인을 불러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감격한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계속 다른 사람을 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까지 바닥까지 내려가시고 겸손하게 희생하고 죽으셨는데도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 영광과 명예와 자존심,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여러분, 두 번째로 이거를 공동체에 적용하면요,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매주일 모여서 예배하고 그러면서 설교를 하지만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부활의 생명의 복음이 없이 그냥 듣기에 편안한 얘기들을 복음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싸서 그냥 교양처럼 서로 나누는 그런 얘기나 하고 있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성공을 추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곳, 거기는 교회가 아닌 것이.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부흥되어야 되는데 그건 내려놓고 어떤 재미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열어서 그걸 통해 교회가 부흥되려나 이렇게 인본주의적 기대를 가지는 곳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정신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자기의 주장을 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한다면 그런 교회가 아닌 것이. 주님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 불쌍히 여겼는데 소자를 무시하고 작은 교회를 무시하면서 우리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그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감격이 넘쳐서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해야 되는데 그 감격은 바싹 마른 채로 그냥 헌금 모아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 그건 사회 단체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십자가의 정신 대신 교권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 그건 주님의 교회는 아닌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건 2000년 전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보면 제자들은 다른 거 말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 십자가와 부활만 얘기했어요 그게 복음이고 엑기스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그동안 2000년이 흘러오는 동안에 요 엑기스인 복음에 뭐가 많이 달라붙었어요 불순물이 아무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달라붙어가지고 이거 2000년 동안 눈사람 굴리듯 굴려오는 동안에 그 복음의 핵심이 보이질 않게 됐어요 기독교적이긴 한 것 같은데 기독교는 아닌 이상한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교인도 많이 생기고 십자가 없는 교회도 많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나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항변했잖아요 베드로의 말대로 됐다면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생기는 거죠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십자가 없는 교인도 많고 십자가 없는 교회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인이 목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 권사, 집사가 되기도 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교계 지도자도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교인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하기도 하는 거예요 거기 무슨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나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순절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산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십자가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영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가 십자가에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십자가에 의해서 인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019년에 단체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 단체 이름이 한국기독교교양협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교양입니까? 근데 이해는 돼요 저도 그 모임을 만드는 거 반대하지도 않고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걸 만드신 분들은 다 기독교 학교, 기독교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데 관련된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기독교 대학에 신입생을 받아보면 중고등부에서 예수님을 믿다 온 애들이 몇 명 없거든요. 대부분이 다 그냥 넌 크리스찬이고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어요. 그런 애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다 잠이나 자고 신문이나 읽고 채플 시간에 설교도 듣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얘들아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안 들으니까 그 기독교 복음을 아이들의 귀가 열리도록 교양인 것처럼 별로 거부감 안 느끼게 부담 안 되게 전해주자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귀를 닫고 있는 것보다 듣는 게 낫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대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기독교 정신이 얼마나 좋은지 졸업하기 전에 알고 나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으로 말하자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고 그분이 사랑을 가르쳤는데 혹독하니 이 세상에 사랑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들도 사랑 좋아하죠? 그럼 애들이 그럼요 사랑 좋아하죠 이렇게 하겠죠. 자,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요.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 돌보시고 품어주신 얘기 쭉 하면서 그러다가 그분은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넌크리스찬 학생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이 걱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 기독교 좋아해요. 교회에 대해서 호감이 있어요. 호감이 구원받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좋아해도 그 호감이 구원을 가져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기독교에 대해 호감이 있어요. 이래도 예수님을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교양 수준에서만 전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걸 넘어서서 생명이 그리스도께 있고 그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얘기해야 그걸 믿어야 구원받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의 동기와 목적을 찬성하긴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현장에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 강한 기도의 뒷받침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호감에서 끝나지 않고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건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욕을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가서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확실히 고백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영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사로잡힌 성도 우리 영락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많이 드나들었어도 이 십자가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은 그냥 교인이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에 드나드는 사람 많지만 십자가 없는 목회자, 중직자, 십자가 없는 교인 수두룩하게 많고 진짜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 그다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는 모습을 보면 십자가 정신이 없으니까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는 십자가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피 흘린 거 이거 그거 하나 붙들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그래서 참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걸 위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이 복음의 엑기스를 똑똑히 깨닫고 바르게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십자가에 사로잡혀 십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십자가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